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역사에 동역하라입니다. 기적의 역사에 동역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에 동역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대부분 내 수준에서 또 내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만 해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준 그 능력도 제대로 쓰지 않고 게으르게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또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수준에서 볼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내 수준에 맞는 그 인생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려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 일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다는 것, 하나님의 수준은 내 수준과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인정할 때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수 있는 그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 우리는 내 생각과 지혜로 요 길로 가면 그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냥 그 길로 갑니다. 내 계산하고 내 능력 안에서 어떤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땅과 하늘이 얼마나 이 차이가 납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생각,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이 너무 내가 볼 때 이것이 성공하는 길 같다고 해서 그것을 확신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이미 실패하고 끝이 났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또 신앙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의 차원, 내 수준에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수준에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일하려면 그 이 세리 어부들 왜 불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아마 불렀을 겁니다. 이 세리 어부들 예수님 처음부터 이 사람들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주 작은 수준에서부터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훈련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수준에서 살지 않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네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생, 더 높은 차원의 삶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주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내 이 강한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일, 나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마음을 모르면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자꾸 하나님이 일하고자 할 때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나도 실망하고 나 혼자 상처받습니다. 우리말에 동상이몽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자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같이 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열두 제자 다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열두 제자에 들어갔으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예수님과 같이 하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똑같이 보면 다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봐도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매일 같이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 동역하지만 그러나 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자기 편에서는 다 내가 믿음이 있고 다 잘하고 있다 생각할 겁니다. 제자들은 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다 그렇게 옳다고 여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 기준이 옳다. 내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시겠지. 하나님의 뜻도 내 생각과 똑같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20대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 받고 사역하면서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20대, 30대 제가 목사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을 오래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목사님의 뜻이 생각이 나와 다르구나. 제가 함부로 장담하는 것을 베드로처럼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담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도 우리가 뭔가를 조금 알면은 내가 아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시겠지. 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생각도 나와 똑같겠지. 영적 지도자도 나처럼 생각하겠지. 내 믿음의 수준과 네 수준을 아주 높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런 믿음도 없는데 우리는 때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런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실수를 하고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뜻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자들 중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한다면 그 제자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끔이라도 예수님을 이해할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에 뭔가 쓰임을 받습니다. 가끔씩 믿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제자들도 복음서에 보면 그 믿음이 아직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예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자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예수님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다녀도 예수님과 함께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 내 이 강한 나의 이 이론이 깨지지 않으면 수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 편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내 편에서 열심히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에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먼저 예수님의 동역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자의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앉아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쉼과 회복의 시간을 또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이런 시간으로 오늘 보내자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내심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보시니까 저 멀리 큰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저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는 그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큰 무리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무리들을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보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그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먼저 말씀을 무리들을 위해서 전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오늘 이 사건이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피곤하고 힘든 것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너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무조건 십자가 지고 희생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런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역하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원래 계획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더 한적한 곳으로 가셨더라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더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사람들의 피로 때문에 무리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무리들의 배를 배불리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완전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사람과 가축의 그 첫째 마다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바르라고 바르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 빵과 함께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다가올 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이 유월절에 앞으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이 유월절에 그 무교병 그 빵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 떡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광야 빈들에서 이 백성을 먹이시는 떡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한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열두 제자라고 해서 다 믿음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훈련에 잘 따라오는 부류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이 없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더 목소리가 크고 더 그런 제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제자들이 믿음 있는 제자들도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다 없어 있는 그 자그마한 믿음마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지금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생각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지금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억지로 지금 몸만 예수님 곁에 지금 억지로 끌려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아마 오늘 이 사건의 이 내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쉬는 그 꼴을 못 보시는구나.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벌리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예수님이니까. 아마 뒤에서 아마 제자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분명히 판단하는 제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았는데 그 대표적인 제자가 오늘 누구였냐면 빌립입니다. 성경 아주 제자들도 서로 좀 연약함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빌립에게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너 빌립, 딴 제자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조용해 그러고 빌립에게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가 대답해봐라. 딴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게 하고 빌립에게만 물어보십니다. 성경에서도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연약한 빌립을 도우시는 겁니다. 빌립의 이 믿음, 빌립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의 믿음, 빌립의 영적인 성숙함을 그 빌립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과연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억지로 쓰시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게 하셔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사건과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일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나의 인격, 나의 믿음의 수준만큼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 사람들을 생명을 주는 광야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떡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훈련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의 동력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동역하고 있는지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먼저는 빌립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콕 집어서 먼저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빌립 유형의 제자들은 이 빌립처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빌립의 반응은 예수님께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빌립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족하다,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부족하다,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이 볼 때에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마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저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다 받게 해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만큼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그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빌립이 잘못됐다, 뭔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의 말은 굉장히 근거 있는 말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과 사람들이 가진 음식물을 다 서로 나누고 어떻게 해결을 해도 결국은 200데나리온이 재정이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그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정말 그 200일 일한 그 봉급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빌립의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지금 있는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빌립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런 물론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빌립이 잘못한 게 뭡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마치고 나서 빌립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만큼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것이 빌립의 말이었습니다. 없다고 말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유형의 이 제자들은 그 다음으로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끝입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그냥 결론까지 끝까지 그냥 내려버립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이 계산이 옳고 바르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날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빌립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동역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힘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한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빌립에게 질문하셔서 빌립의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아마 빌립이 이 무리로 인하여서 제일 마음에 뭔가 불평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이러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뭔가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빌립은 항상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동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오늘 한적한 곳에서 쉬자고 말씀하셨다가 무리들이 오니까 또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예수님 마음이 분명히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그걸 번복하고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참 이상하시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본 것처럼 이 빌립 유형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나의 한계 경험에 근거해서 결국은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냥 결론을 내 스스로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부족합니다. 결국 그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이론, 내 경험, 내 판단에 근거해서 불가능하다고 빌립은 여겼습니다. 빌립은 내가 옳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나의 경험, 내 이론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계산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이 무리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단지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에 근거해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이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의 모습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특별히 이 빌립의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 편에서는 예수님이 참 비상식적이고 또 이 제자들의 피로를 모르고 예수님이 지나친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빌립의 동력으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빌립과 동력하고 빌립의 생각대로 일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빌립 수준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의 방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우리의 생각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어렵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동력 가운데 두 번째는 이 안드레 유형의 제자를 보고자 합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동력하는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만약 이 안드레의 믿음이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의 대답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대답을 안 듣고 안드레가 쫓아가서 오늘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대답을 안드레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자그마한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가도 옆에서 안 된다고 말하면 그렇지. 결국은 그래 안 되는 일이지. 아마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안 된다고 말하면 사실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쫓아가서 예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누군가 움직이는데 베드로는 가서 먹을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이에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안드레가 지금 뭘 하는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벌써 답은 나왔는데 안드레가 지금 뭔가 분주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이 도시락 500여를 들고 왔습니다. 이 안드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안드레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빌립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안드레는 가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와서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뒤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압니다. 근데 안드레는 이것 겨우 지금 조금 전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0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안드레는 겨우 지금 장난도 아니고 결론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와서는 예수님께 와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참 미련하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안드레도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뭐 얼마나 되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큰 무리를 먹이고 이것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데 큰 뭐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안드레도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참 자기도 못 적었을 겁니다. 안드레에게도 지금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드레에게도 지금 큰 믿음이 아니라 아주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빌립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더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럼에도 이것을 들고 와서는 아주 이 작은 것을 들고 와서는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 차이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큰 의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과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주님 여기에 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겨자씨 하나님과 같이 작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를 그냥 망하도록 포기하여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나올 때 없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작은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겨자씨와 같이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자기에게 물론 자기도 압니다. 이것이 너무 작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다른 점은 나에게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진 이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이성으로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반응하는 이런 안드레처럼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큰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큰 비를 내리시겠다고 해서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저 멀리 혹시 구름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 종이 말하기를 저 멀리 아주 작은 조각구름이 보입니다. 그 작은 구름을 보고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것을 믿고는 이제 내려가자 큰 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예수님께 어떻게 동역합니까? 안드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안드레도 작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이라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이것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는 안드레의 작은 믿음으로는 이것으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왜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리를 먹이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정말 구원받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구원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만 보이는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안드레는 바로 이 무리를 사랑하시는 아무 소망이 없는 무리 그 무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일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열심과 충성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일하게 됩니다. 내 계획, 내 능력에 벗어나는 일에는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드레는 이 작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도 예수님께 와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이것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낙담해서 절망 가운데 낙담해서 사는 기도가 아니라 억울해서 사는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이라도 들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아 이제는 정말 다 끝났다.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끝장났구나.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이 작은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무리를 먹일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고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을 앉히라고 할 때 사람들을 앉히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작은 이 베드로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제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이 안드레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도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안드레가 방법을 알아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도 아는 것이 없지만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하고 순종할 때 마지막으로 이 안드레는 바로 이 기적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떡을 들고는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계속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한꺼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났더니 5천명 뭐 장정만 그 사람들까지 다 하면 이 뭐 2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일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처음부터 그냥 한꺼번에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눠주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나눠줄 때마다 이 작은 것을 순종해서 나눠주다가 보니까 5천명, 장정만이 5천명을 다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나누어줄 때 계속해서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것, 그 열두 바구니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단지 사람들의 이 실제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냥 예수님 물론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를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단지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안드레는 나는 참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라도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한계 상황,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 앞에서 빌립과 같이 반응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그대로 그 말대로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하고 부족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안드레와 같이 믿음으로 동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의 방법대로 하면 다른 제자들조차도 오히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을 먹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빌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론이 강한 제자들이었다면 이 빌립의 말에 깊이 동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오히려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안드레는 자기가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기적을 행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으로 가서 나에게 있는 것을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지만 안드레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은 것을 들고 나가면서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가 오병이어를 들고 나갈 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안드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드레가 오늘 이 사건에서만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때마다 사역하실 때마다 이 안드레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앞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큰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고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나에게 이 안드레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들고 주님께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의 사람, 큰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아예 시도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실 때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너가 나에게 무슨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들고 주님께 나오라고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역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에 안 됩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이 진지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나갈 때에는 주님 앞에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이 불신앙의 세력들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 앞에 있는 이 산과 같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먼저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의 단계는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안 된다는 그 말을 내어버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포기하는 그 말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믿음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작은 문맷돌을 들었던 것처럼 이 안드레와 같이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